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7개월입니다. 기업 경기 실사지수 PSI라는 통계 지표가 있습니다. 회사들한테 요즘 체감 경기를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봐서 그것을 통계화한 지표인데요. 지수가 100 미만으로 나오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것보다 더 많다는 뜻인데, 오늘 한국은행이 내놓은 7월 우리나라 기업 경기 PSI가 75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5포인트가 빠져서 최근 17개월 사이에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도 오늘 마침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기업경기 BSI 통계를 내놨는데요. 보니까 8월 전망치가 약 89로 역시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조사기관의 통계 숫자가 모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심리가 요즘 나빠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 원인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아마 불확실성 때문일 겁니다. 국내외에서 돌아가는 사정들을 보면 경기 침체 가능성과 함께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요즘 정부 관료들이 기업을 찾거나 조만간 만날 거라는 소리들이 자주 들리는데, 이럴 때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마 가능한 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들 역시 경제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야겠지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 닥치든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요즘 뭐 더위하고 싸우시느라고 정신없겠지만 경제가 싸워야 할 강적은 역시 불확실성입니다. 예, 7월의 마지막 날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요. 내년이면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5G라고 합니다. 5세대 서비스, 통신 서비스가 상용화되는데, 이 5G 통신이 각 산업에 적용되면 우리 생활에도 변화가 아주 클 거라고 해서 5세대 이동통신이 가져오는 미래 생활, 어떤 변화가 올 건지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이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근로기준법으로 금지하는 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직장에서의 괴롭힘 실태는 어떻고 정부가 생각하는 대책은 어떤 것이고 실효성은 어느 정도 있을지 오늘은 노무사 한 분과 이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7월 31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좀 들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경제 뉴스들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현 기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김 기자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세법 개정안, 내년부터 우리나라 정부는 세금 이렇게 걷습니다. 이게 이제 법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내용들
네,
들어있습니까?
지난해 세법 개정안이 이른바 부자 증세가 핵심이었다면, 올해 세법 개정안은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세금을 깎고 환급해주거나 장려금을 주는 형태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식이고요. 반면에 이미 예고된 대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조금 올리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을 폐지하면서 기업들에게는 돈을 더 걷는 방식으로 소득 양극화를 좀 해소해보겠다라는 게 정부의 심산인 것 같습니다.
예.
세금을 깎아주거나 지원해주는 금액이 세금을 더 걷는 것보다 많은 세제 개편안이어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세수 감소 세법 개정안이 나왔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거나 오히려 세금으로 걷은 돈을 되돌려주는 그런 네. 경우들이 많다는 건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요. 가장 큰 게 근로장려금하고 자녀장려금의 대상하고 지급액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일정의 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잘 모이지 않고 삶이 지속해서 어려우니까 일하는 의지마저 꺾이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세금 환급 형태로 소득을 높여주는 장려금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현재 166만 가구에서 344만 가구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고요. 지급 규모도 지금 한 1조 2천억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데, 근로장려금으로 3조 8천억 원으로 내년에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가구 수로 보면 5가구 중 1가구 정도가 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된다라고들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평균 73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거든요.
예.
근데 내년에는 이걸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까지 그 금액도 크게 올립니다. 여기에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수대로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이 자녀장려금 그 지급 대상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원래 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생계급여라는 걸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같이 중복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생계급여 수준이 저소득층의 양육부담 완화에 충분치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자녀장려금도 같이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급금액도 최대 50만 원에서 내년에 최대 70만 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111만 가구에 9천억 원가량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돼서 올해보다 3천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자녀장려금이나 근로장려금이 결국은 열심히 일은 하는데 월급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돈 보태주는 건데요, 결국.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 정부의 안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올리는 거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하고는 이게 어떤 좀 개념의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나 이 정책적인 효과를 이제 평가하는 곳에서 사실은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에 따라서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사실 최저임금보다는 정책적인 효과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질소득도 조금 더 높일 수 있고 소득불평등도 해소해 이 근로장려금이 더 낮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최저임금 지급 대상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지만
예.
이 사람의 가정은 사실 가구는 저소득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최저임금을 높이면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소득 분배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가능한데요.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는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왜곡이 좀 적다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정부가 계속해서 돈 푸는 정책을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는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최저임금도 지금 급격하게 올렸고 그 보완책으로 지금 이 장려금까지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사실상 정부의 재정 수지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2021년까지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계속해서 적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구조이긴 하거든요. 2019년도에 33조 원 국가 적자가 그리고 2021년도에는 44조 3천억 원 정도의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걷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많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재정 수지가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뭐 정부가 돈을 좀 더 풀어야 경기가 살랄랄 것 같아서 어려운 때 돈 푸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적자는 감수해야죠. 적자도 안 나고 돈도 풀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풀어서 만약에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면
예.
또 세입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우려한 재정적자 규모가 생각보다 크게 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우려는 뭐 우려에 불과하다 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가정도 돈 쓸 일 많은 때가 또 따로 있으니까요. 아이들 학비
네,
많이 들어가고 할 때야 뭐 월급이 들어와도 오히려 적자 나는 기간인데 또 그때는 또 그동안 모아뒀던 돈이나 또 대출로 이어가다가 또 갚기도 하고 잘만 되면 크게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런 게 이제 길어지는 게 고민이겠죠.
네.
예.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맞벌이 부부가 둘 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네네.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 가구보다 오히려 월급이 많아져서 최저임금 받는데도 근로장려금은 못 받는 그런 일도 벌어진다면서요. 이건 좀
그렇습니다.
고민거리겠습니다.
어떤 거를 지급 기준을 만들어 놓고요.
네.
그 지급 기준이 생기면 항상 턱걸이 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거기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는 어떤 제도나 다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결정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맞벌이 부부의 연봉이 한 4천만 원을 넘어서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근로장려금 대상이 가구당 3,600만 원 소득에서 이제 그 지급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두 사람은 최저임금을 받는 맞벌이 부부가 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결과가 내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근로장려금이 더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도리어 노동 시간을 줄여서 근로장려금 대상으로 내려가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예.
사실 이건 어느 제도나 뭐 턱걸이선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걸 우려해서 전체적인 효과를 뭐 낼 수 있는 제도를 안 한다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서는 그동안 쭉 이야기는 계속 나왔습니다만
네네.
종부세를 좀 높이겠다는 부분은 반영이 그대로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대로 반영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세금을 더 걷는 쪽이 이제 부동산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게 이제 종합부동산세인데 이 종부세를 매길 때 활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순차적으로 올리고 세율 자체도 올리는 방향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현행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인데 내년에 85%로 올리고 2020년에는 90%까지 오른다는 것이고요.
예.
종부세율도 과세표준 6억 원 초과부터 0.75%에서 2%로 걷던 것을 1에서 3%로 올려서 걷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럴 경우에 고소득자와 대기업들이 종부세로 5년간 9천억 원 정도를 더 낼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임대소득과 관련돼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돼서 이제 과세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비과세하고 있는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내년부터 14% 세율로 분리과세를 합니다. 지금은 집주인이라도 2천만 원이 넘는 임대소득을 올려야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냈지만 내년부터는 임대소득이 2천만 원에 못 미쳐도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이면 1주택자라도 임대소득의 14%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정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공제 비율을 높여서 세금을 좀 덜 내게 해주겠다는 유인책을 지금 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소득세법상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 400만 원, 필요경비 비율 60만 원, 60%를 인정해 줍니다.
네.
그렇게 되면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세금을 매기는 가격은 40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걸 필요경비를 70%로 더 올려줘서
네.
이 세금을 매기는 그 가격 자체를 더 낮춰주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어서 미등록한 사람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내년에는 아마 같은 임대소득을 올린다 하더라도 2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다 하더라도 세금이 최대 105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서 기업들이 경영에 열심히 좀 참여를 해라. 올바른 네. 관리자의 시각에서라는 개념이 계속 도입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네. 국민연금부터 도입을 하겠다고 방안을 확정했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제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 그 좀 규모가 큰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이제 이 돈을 운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예. 이제 보험금 형태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보다 많이 돌려주거나 좀 길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이 운용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주식에도 투자하고 뭐 채권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주식의 의결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간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의결권 행사를 할 때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방법, 주주총회는 참석은 하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제 중간자적인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게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의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어제 이제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앞으로 국민연금이 어떤 원칙에 의해 살 것이냐에 대해서 심의 의결이 있었는데요.
네.
내용을 보면 경영진의 배임 횡령, 사익 편취, 계열사 부당 지원, 과도한 임원 보수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 대상으로 놓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동안에는 사실 배당에 관련돼서만 중점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해왔었거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경영에 좀 개입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우려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그걸 이제 한 사람이 운영하는 돈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국민연금 돈을 이 기업에도 투자하고 저 기업에도 투자하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주주총회에서 어떤 안건을 올렸는데 이걸
예.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게 자칫하면 대주주에게 너무 좋은 안이 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느낌이 들면 종전에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그냥 머릿수 채워주고 가서 아무 얘기 안 하면 사실상 찬성하는 게 됐으니까 그렇게 넘어갔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안건이 있으면 어딘가에서 심사를 좀 해서 찬성할지 반대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의 돈이 사실 각각의 개인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보니까 정확한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일일이 그 사람들에게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를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국민들한테 물어야죠.
예. 사실상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는 아예 의사표시를 하지 말자, 삼성만 하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돈의 이익이 되는 내가 투자한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방향 아니면 반대로 이어 내 자산이 어떻게 보면 감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의사결정위원회라는 게 지금까지 국민연금에도 있었거든요. 의결권 전문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이걸 이제 앞으로 확대 개편을 해서 수탁자 책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별도 모임을 만든다는 거군요.
예.
예.
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를 하고 여기서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앞으로 기업들의 주주총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수탁자 책임위원회는 지금은 이제 의결권 전문이라는 게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네.
5명 정도가 더 늘어난 14명으로 지금 구성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 주주권 행사 분과 9명, 책임 투자 분과 5명 이렇게 나눠서 운영한다 이렇게 지금 네. 원칙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교수들 들어가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고 임기는 1년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대부분 교수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위원들은 사실 그 국민연금을 내고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자 단체에서 뽑는 인원, 근로자 단체에서 뽑는 인원, 지역 가입자 단체에서 뽑는 인원 이렇게 좀 분산돼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같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분들의 성향이나 의견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각각의 기업들은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게 될 테니 알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중에 조은기 씨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추가 분담금이라는 걸 내야 된다고 하던데 이 추가 분담금이 정확히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합디다. 이게 왜 사전에 모르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사시는 집이 아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은 주로 기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부수고 더 크게 다시 짓는 건데요. 원래 소유자들한테는 더 크거나 좋은 집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걸 공짜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비용을 각자 조금씩은 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이걸 추가 분담금이라고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얼마나 더 내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아, 그 돈이라면 재건축해보자. 아유 그 정도 낼 거면 재건축하지 말자. 이게 이제 계산이 될 텐데 아,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대략 이 정도입니다라는 소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장에서 물건 살 때 물건값 정확히 모르고 사는 거하고 비슷하게 되는 것인데 왜 정확히 확정이 안 되냐면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추가 분담금을 확정해서 알려주면 이제 주민들이 동의 안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처음에는 그냥 일부러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간에 지자체에서 용적률 바꾸세요 뭐 이런저런 규제도 또 들어오기도 하고 다른 이유로 건설 비용이 늘어나거나 하는 변수도 있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 또 새로 지으면 어디 그동안 살고 와야 되는데 이주비를 주죠. 그런데 주민들이 또 이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또 이주비 비용도 달라지고 그런 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은 이게 마치 한 30명쯤 되는 동창생이 동창회 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회비 얼마나 내야 되는지 모르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날 모여서 삼겹살하고 소주 먹기로 했다 하더라도 이게 뭐 몇 인분 먹을지 소주를 몇 명이나 그날 마실지 사전에 알기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다 먹고 나서 이제 우리 계산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동창회 하지 말까 이제 이럴 수는 없듯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도 재건축하자는 합의를 먼저 해놓고 이제 나중에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은 좀 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는 짓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잖아요. 다만 뒤로 갈수록 비용이 점점 변수가 적어지니까 비용이 명확해지는 건 맞고요. 조합원 총회 때까지는 대부분 정확하게 정해지는데 또 그 뒤로도 분담금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뉴스를 듣다 보시면 내년 3월쯤 되면 우리나라에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상용화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5G가 오면 이게 통신 속도가 예전보다 더 빨라진다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생활 방식도 달라지고 또 여러 가지 산업도 새로 생기고 그렇게 될 거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오늘은 매직에코의 최영욱 대표 모시고 5세대 이동통신이 적용되면 어떤 변화가 올지 자세하게 좀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4세대보다 빠른 게 5세대죠?
빨라져야겠죠.
예, 네. 느려지면 다시 3세대니까.
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대라고 하는 게 지금은 우리가 쓰는 게 4세대입니까?
지금 현재 LTE라고 부르는 예, 예. 것이 4세대고요.
예.
뭐 엄밀하게 말했을 때는 처음에 이제 이게 완전한 4세대가 아니라 조금 반쪽짜리 4세대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3.5세대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네, 이렇게 불리우기도 했는데 중간에 이제 계속 개선이 되면서 지금은 약간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세대 LTE도 처음보다는 빨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굳이 5세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5세대는 이제 뭐 거기 이제 세대가 딱 들어가듯이
많이 빨라져요?
많이 빨라집니다. 일단은 현재 그 LTE가 한 1Gbps가 맥스 스피드라고 하면
그게 속도입니까?
네, 속도. 예. 그러니까 기가빗이라고 예. 하는 데이터를 1초에 보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어느 정도다 이렇게 감이 안 오실 텐데 영화 한 편이 보통 20GB HD 영화가 그러면 이제 그 영화를 기존의 LTE를 가지고 보내려면 7분, 8분, 10분이 걸렸는데
네.
5세대를 가지고 하면 20GBps까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10초, 20초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보낼 정도로 빨라지는 거죠.
뭐 빠르면 좋긴 하겠지만 얼핏 느끼는 느낌은 그냥 영화 한 1분 좀 기다렸다 보면 어때요?
네.
굳이 더 빨라야 될 이유가 있는가?
더 빨라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죠. 근데 예. 이게 항상 기술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습관을 견인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전에 기준으로 봤을 때 100Mbps까지 빠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때 그게 왜 필요해? 뭐가 필요해? 이랬었는데
사실은 영화는 다운로드 받으려고 걸어놓고 가서 밥 먹고 오면 다 다운받아져
그렇죠.
있고.
근데 요즘 우리가 이제 LTE 쓰면서 데이터 빨리빨리 안 뜨고 인터넷 안 뜨면 막 답답해하잖아요.
아.
근데 그게 다른 나라가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거든요.
우리나라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사람들은 계속 상향.
하기야 뭐 빠르면 네. 좋긴 할 거예요. 느린 네. 것보다 좋겠죠. 그러나. 그냥 공짜로 빨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굳이 네. 비용 들어가면서 지금보다 더 많이 빨라야 되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빨라지면 네. 뭐가 좀 달라지면 좋아지는 게 보입니까? 영화 네. 빨리 다운받는 거는 저는 그런데 돈 많이 드는 거면 좀 네네. 참겠어요.
네. 일단은 이게 5세대 통신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혼동스러워하는 부분이 그거죠. 야, 빨라지는 게 그렇게 필요합니까?
네.
이건데 단순히 이제 빨라지는 것만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변화가 함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속도는 20Gbps로 빨라지지만 그냥 빨라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 속도, 지연 속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데이터가 갔다라는 거를 네. 받았다라고 알려줘야 되거든요. 상대 쪽에서. 그래야 네. 아 갔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을 보내줄 수 있는데
예.
그게 지금 현재 LTE 기준으로는 100분의 1초 정도입니다. 10밀리섹. 근데 이게 5세대가 되면 1기 그러니까 1밀리섹, 그러니까 1000분의 1초 정도로 빨라집니다. 10배로. 그럼 이제 뭐가 좋아지냐면 예를 들어서 뭐 소방차라든가 네. 안전이라든가 1초 사이에 시속 100km 달리는 자동차는 수십 미터를 뭐 1미터 이상을 갈 수 있거든요. 그
네.
1초 짧은 시간 안에. 그런데 예, 예. 만약에 이게 10밀리세 간에 뭔가 위험하니까 서라고 명령이 갔을 때 이 차는 이미 10미터를 가버릴 수도 있죠.
아, 나중에 자율주행차 되면.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1밀리세까지 줄어들면 몇 센치 안 가도 바로 그 신호를 받고 빨리 제동을 걸 수 있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장치.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부분도 심장에 만약에 노인이 정지가 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빨리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인공적인 치료 장치를 달고
그렇죠.
다니는 분의
이것이
경우에
이것이 빨리 리스폰스라고 빨리 통신해야 예, 예.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는데 기존 거는 이제 그것들이 좀 늦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빨라지는 거 말고 이 지연 속도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가치고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5세대의 핵심 가치는 연결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5세대의 통신은 밀리미터파라고 해서 기존에 쓰는 주파수가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파수는 뭐 1.8기가, 1.9기가, 2기가 이런 거를 쓰고 있는데 이 5기 5세대 같은 경우는 3기가, 24기가 26기가 아주 초고주파 대역을 씁니다.
다른 주파수 쓴다는 거죠?
네,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주파수를 쓰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데이터를 한 번에 확 보낼 수 있는 장점도 생기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디바이스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될 때 그 많은 디바이스를 한꺼번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통신 인프라도 제공을 해 주고요. 그리고 이 디바이스들이 전부 배터리로 동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동작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5세대로 가면 이제 저전력으로 이게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에 배터리 한 번만 갈거나.
그건 왜, 그건 신통하네요. 왜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밀리미터파를 쓰기 때문에
네.
기지국과 디바이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 기존에 예. 지금 LTE나 뭐 3G 같은 경우는 기지국 하나가 30km를 커버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예.
물론 도시는 그거보다 조금 작지만 이 5세대 같은 경우는 기지국 하나가 밀리미터라고 하는 거는 주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멀리 못 가요 전파가.
아.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볼 수 있지만 멀리 못 가다 보니까 기지국과 기지국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돼요.
기지국을 훨씬 더 많이 훨씬 박아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기지국 사이즈가 과거처럼 커지는 게 아니고요.
예.
작은 기지국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지금도 도심에서는 기지국을 막 받기가 어려워서 건물 안에도 들어오고 뭐 네. 방 안에도 붙이기도 하고
앞으로는
하는데.
그게 더 심해질 거고요. 5세대 가면.
집집마다 하나씩.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장점은
네.
이런 디바이스들이 자기 데이터를 보낼 때 가까이 있으니까
예.
저전력으로 짧게 보내고 오래 이제 동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휴대폰 배터리 오래 가요, 그럼?
휴대폰 배터리가 아까처럼 뭐 큰 데이터를 막 받으면 어차피 오래 안 가고요. 근데 이제 휴대폰보다는 5세대에서는 단순히 사람이 휴대폰을 갖고 통신하는 것 이외에
네.
디바이스들의 연결을 더 많이 이제 받아들이기
인터넷.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오래 가게 볼 수 있죠.
이래저래 필요는 하겠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차 특히 요즘 개발하려다 보면 당연히 앞에서 무슨 물체가 튀어나오면 그거를 보고 물체 있으니까 서라는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자동차한테.
네.
그것도 다 통신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동차끼리 통신하는 V2V라고 해서
네.
Vehicle to Vehicle 통신도 해야 되지만 실제로 신호등에서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쪽에 자동차 센서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러면 내 자동차에 붙어있는 카메라나 센서가 디텍션 감지한 거면 사실은 빨리
그냥 대응하면 되죠. 굳이 통신 낭비
예를 들어서
없죠.
저 앞쪽에 있는 신호등이 나한테 신호를 줬다.
아.
그거는 빨리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앞쪽에 차가 갑자기 뭐 오중추돌이 났어요. 그 뒤에 있는 차들한테 빨리 알려줘야 이 차들이 또 빨리 제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또 빨리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 자동차들이 사실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그 클라우드에 있는 어떤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야 제대로 된 이제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동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이제 보내고 받는 것들이 또 많아져야겠죠.
5세대 이동통신은 도입되면 사람보다는 기계들이 많이 쓰겠군요.
근데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그 기계들이 쓰일
뭐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네, 네.
이게 그러면 5세대 이동통신이 도입되면 뭐가 바뀝니까?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거꾸로 이런저런 우리가 요즘 논의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니 혹은 자율주행이니 뭐 이런저런 뭐 실시간 감시 카메라니 뭐 이런 게 제대로 돌아가려면 5세대 이동통신이 필요해요. 그런 얘기로
네,
설명이
맞습니다.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VR이라든가 AR 같은 거 얘기할 때
네.
그게 뭐 다니면서 지금 쓸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지금 요즘 쓰는 건.
네네. 그런데 네. 만약에 그게 이제 어떤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어떤 디바이스가 됐을 때 그 디바이스가 사실은 스크린이 두 개잖아요. 양눈을
네.
해야 되니까.
예.
데이터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람이 이렇게 옆을 쳐다봤을 때 화면도 따라서 돌아가고 콘텐츠도 따라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굉장히 빠른 리스폰스를 가지고 통신을 서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왼쪽으로 봤을 때 어떤 건물이 보인다라고 하는 건
네.
실제로 그 건물의 모양은 이미 어딘가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그렇죠. 영상이나 이런 콘텐츠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눈 돌렸을 때 아, 이 친구가 왼쪽으로 눈을 돌리면 이 건물이 보여줘야지라고 해서 그 건물 사진은 저한테 따로 또 통신으로 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왼쪽으로 돌렸을 때 내가 착용하고 있는 디바이스가 왼쪽으로 돌린 걸 알죠.
아,
센서가 있으니까.
참 복잡하게도
그거를
하네요.
보내면 돌아간 콘텐츠가 와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많아야 되는데
예.
딜레이가 없을수록 더 리얼하겠죠.
그거 하려면 또 5세대 필요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과 가능성은 있으나 문제는 네. 지금 우리가 논의한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나 어떤 디바이스들이 예. 아직 충분히 개발이 돼 있거나 완성돼 있지 않다 보니까 5세대가 있다고 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네. 지금까지는 통신망 핑계를 댔는데 네. 지금 5세대가 되면 통신망 핑계는 못 대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둘이 같이 사실은 이제 견인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게 기술 개발은 다 되어 있으니까 내년 3월에 상용화한다고 하겠죠?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표준이 이제 완료가 됐고요.
그것만 정해지면 할 수 네, 있는 거였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제 필드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앞으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해봐야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기지국도 더 박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기지국이 그 장비를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됩니다 아직.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장비가
예전 기지국 더 꽂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예전 LTE 기지국은 현재 LTE로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 만약에 5세대가 되면 그 LTE 기지국의 일부를 업그레이드해서 5세대와 LTE가 동시에 동작하게 해줘야 되거나 왜 그러냐면 촘촘하게 처음부터 다 설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는 촘촘하게 하되 그것들이 없는 지역에서 음영이 생기면 그거는 LTE로 커버를 해주는 그래서 약간 과도기에는 하이브리드한 형태로 두 개가 혼재돼서 사용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다른 나라는 왜 안 합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고 해서 기분은 좋습니다만.
다른 나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도 2020년 월드 그 올림픽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 1년 늦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그쪽도 기술은 다 있는데 문제가 이제 여기에서 잠깐 논란이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라고 하면
네,
이제 반박이
그
있는 거죠.
하는 거예요.
네, 예. 반박이 있죠. 그래서 먼저 시작한다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죠. 우리가 그래도 기술적인 독보적인 뭔가가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거이지만 실제로 그걸 먼저 했다고 해서 나중에 시작하는 누구보다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많이 이 망을 깔고 더 주도권을 갖고 와는. 어쩌면
다른
조금
얘기 같고
다른 얘기일 수.
알뜰하게 하려면 네. 우리가 한 세 번째나 네 번째쯤 하면. 앞에서 하는 분들이 시행착오 겪은 거 우리는 피할 수도 있고 장비도 많이 싸질 것 같고 그런데요.
우리가 3세대 때는 CDMA 가지고 사실은 1등으로 했죠.
예.
최초로 상용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4세대 때는 한 6위 정도 LTE는 6번째로 했어요.
순서가.
네. 그런데 예. 그때 겪어보면 이제 초기에 아무래도 들어간 쪽이 장비든 단말이든 조금 더 기회를 빨리 잡을 수 있고 시행착오를 빨리 겪을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업체들은 또 해외 나가서 다른 나라에서 장사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네.
실제로도
네.
그렇게 장사해서 도움이 돼요?
네.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중국에 있는 뭐 화웨이 같은 회사들도 장비와 단말을 다 하고 있는데 이미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5세대는 특히 이제 중국이 많이 앞서가 있어서
네.
우리 업체들 먹을 게 많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얼핏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퓨처 디자이너스의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회사 이름을 잘못 알려드렸네요. 퓨처 디자이너스의 최형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